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9월 20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78장 갈보리, 79장 다 끝났다를 읽어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이 일을 한다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선택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시대의 소망 738.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역임을 당하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불쾌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한 구원이 그분의 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엄청난 죄의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아버지의 화해하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분에게서 거두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시대의 소망 753.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대속의 신학이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 살펴보라. 대속의 중심 역할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의 형벌을 몸소 지불하신 것을 경시하는 신학은 왜 거짓 신학인가? 2.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 대신 초청하는 바라바는 누구 또는 무엇인가? 3.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4.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을 다시 보라. 누가 묻더라도 당신이 이 부분의 성경 공부를 이끌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아들을 초림때에 보내주셨지만 이제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재림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빛에 민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때가 얼마 남자는 이때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악행들과 또 자유를 억압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풍요로움 속에서 일어나는 사치와 향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주간 동안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가의 영성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간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아침에 첫 시간을 함께 떼어놓고 삶을 살았을 때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비전들, 그리고 사례들 함께 나누었고 또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있었던 그 어둠,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을 때 신학생들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여 신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며 구체적인 여러 비전들과 사례들을 나눴을 때 많은 여학생들이 공개 강의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더 뜨거움과 구체적인 궁금증과 그리고 피로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모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니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무르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서 그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마리아가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을 때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그가 정말 조용히 끊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크게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유의하여 결혼하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였는데 예수님은 처녀인 몸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태된 후에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어떻게 양육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그 일들을 지켜보느라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부모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뻐한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왔을까요? 그들은 철학자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고 천연계의 표적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청렴하였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번영을 연구하였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해서 예언을 암송하며 찾아 나섰습니다. 그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별은 시대의 소망의 천사의 무리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된 이 동방박사들. 이들과 같은 믿음이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는 사람들로 있었을까요? 동방이 어디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다니엘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스라엘의 번영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헤롯 왕과 온 백성들이 이 별을 찾아온 별을 따라온 이 동방 박사들의 말에 왜 소동을 벌였을까요? 그들은 조롱과 논란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 자기 외에 어떤 다른 왕이 났다는 것에 큰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그가 태어난 척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받을까봐 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은 왜 소동하였을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롱과 논란과 공포 가운데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왜 별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주위, 성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후일 왜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그곳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왕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한 자신의 경쟁자가 있다는 그러한 소식에 대해서 이미 목자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제사장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분명히 다 알았을 텐데 왜 이 왕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일들을 미리 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은 유전을 반복하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난하였고 또한 이 목자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유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교만과 시기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에게 가르침 받고자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문을 경멸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를 무시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그들은 유대의 왕께 드린 예물은 바로 그리스도께 바쳐진 예물이었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은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시에 꼭 필요한 재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봉사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꿈에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요셉 그리고 예언을 깊이 연구하여서 그 별을 따라 메시아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이시고 또한 구주를 만나게 하십니다. 제사장과 랍비들,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말씀에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시기와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유전을 되풀이하였고 결국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교만과 시기와 자존심과 유전을 되풀이하는 것이 결국 제사장과 랍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하는 죄를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어린 소녀와 어머니가 이웃집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워 자는 방 벽 뒤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앞에는 커다란 거울이 붙은 장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침대에 누웠을 때 예수님의 사진이 거울에 반사되어 그들의 눈앞에 똑똑히 잘 보였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거울 속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와 딸은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과 사진 사이에 자신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울과 사진 사이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벽에 걸린 예수님의 사진이 거울 속에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소녀가 또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진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때 어린 소녀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보일 때에는, 거울에 내가 보일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아야만 예수님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 하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21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씩 부족함을 갖게 마련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돈이 없어 가난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면 사랑이나 교양이 부족하고 부자면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약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보십시오. 축구를 할 때 가장 못하는 쪽으로 골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불행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린아이 사이를 가로막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껴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나서셨을 때 뜬금없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앉더니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대의 서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법관이요, 큰 부자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젊은 부자 법관이 대답했습니다. 선생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마디를 더하셨습니다.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젊은이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청년의 신앙면 모두를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젊은이가 소유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첫째,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긴 했지만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둘째는 보다 높은 생활을 따라서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들은 것처럼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더 높은 교준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번째는 그는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그는 젊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부모에 대한 효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 살면서 어른들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외에도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 나올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와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519쪽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청년에게 끌리셨다. 그리스도는 법관의 성품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법관의 마음을 일깨웠다. 예수께서는 법관이 당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법관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거울로 삼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화하기를 원하셨다. 만약 그때에 법관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분위기 가운데서 장성하였을 것이며 그가 이것을 선택하였더라면 그의 장면은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애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법관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제자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할 거울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했고 요한의 시내는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할 만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닌 열세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근심하여 떠난 다음부터 그 이야기는 성경과 예언신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시대의 소망에는 법관은 명예로운 유대인 의회의 회원이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법관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처럼 그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첫째는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2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명예로운 유대인 의회의 회원이었는데 사단은 그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아첨하여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속세의 유익도 또한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자원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슬픔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결단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를 그는 결단해야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재물 때문에 슬퍼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아첨을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시도수망 520쪽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법관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욱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그의 앞에 놓여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데우스망 523쪽 순종의 부족은 아무것이라도 간합될 수 없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다. 옛날에 페르시아의 제미르란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신이 임금이 되자 천하의 학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인류 역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명령에 따라 수많은 문헌과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편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5년, 10년도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낙타 등의 수많은 자료들을 싣고 왔지만 그리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지만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일처럼 이와 같은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리하여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가장 자세하다고 할 수 있는 인류 역사를 학자들이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나이 많은 왕에게 임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제미르 왕은 자신이 그처럼 원하던 인류사가 완성되었지만 읽을 수 없음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요약하자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자 한 학자가 왕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인류사 제일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예, 임금님, 마지막 결론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괴로워하다가 죽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괴로워하다가 마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출생하신 마구간에도 따라가고 광야의 황폐하고 메마른 기도학교에도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곳에도 피땀을 흘리신 겟세마네 동산에도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신 십자가상에도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완전한 것처럼 신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 법관처럼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부자 법관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요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 기쁨의 신앙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을 하긴 하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게 하다 4번, 기뻐하다 358번, 기쁘게 하다 48번, 기쁘다 63번, 기쁨 93번, 도합 566번이나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3년 10월 13일 요한의 신을 기록한 화이프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이프인이 스위스에 가 있을 때 화이프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자매에게서 많은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대부분은 어두운 내용들이었습니다. 화이프인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한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을 화이프인은 세 번을 반복하여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화이프인이 한 정원을 산책하는데 편지를 보낸 말타라는 그 자매도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화이프인이 말했습니다. 말타, 이 정원은 정말 아름답지요? 이 백합을 보십시오. 장미를 보십시오. 석죽을 보십시오. 그러자 말타라는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정원을 구경하다가 화이프인이 말타 자매를 찾았을 때 그 자매는 정원의 한쪽 구석에서 가시덤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타는 가시에 손이 찔려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정원에는 가시덤불과 찔레들을 놓아두었는가? 왜 이런 것들이 기를까? 그때 키가 크고 위험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미꽃, 백합, 석죽을 모으라. 그리고 가시덤불은 내버려두고 만지지 말라. 화이프인의 꿈을 세 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프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타라는 그 자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원에는 장미꽃, 백합, 석죽들이 충만히 있으므로 찔레, 가시덤불, 엉겅퀴를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정원에 있는 꽃들과 모든 아름다운 장면들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여, 우리 마음에 용기 주는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말타라는 자매는 확신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땅에도 어둡고 그늘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시덤불, 엉겅퀴, 찔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원에는 장미꽃과 백합과 석죽들이 충만하게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모두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4절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시편 13편 5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68편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가운데 목자의 기쁨이 누가복음 15장 6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여기 목자가 비바람을 헤치고 어두운 저녁에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어린 양을 때리거나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늦은 밤이었지만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이웃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모으고 그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천사 99보다 회개한 한 영혼을 인하여 더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어깨에 친히 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깨 위에 우리를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법관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부족하다면 오늘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미를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나간 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기쁘고 행복해서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 향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